오늘은 구원이란 주제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이것은 헬라어로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원문을 따라 번역한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리와는 다른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바오크스 이단에서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 구원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결심해서 혹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면 우연이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고 10살 때까지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시골 백촌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교회당 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교회당 건물을 보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초등학교 5학년 성탄절 때에 교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성탄절이 되면 간식을 줬기 때문에 간식을 얻어먹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이 되어도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지만 그때는 성탄절에 평소에 한 두세 배 정도 아이들이 간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해 성탄절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출석부에 이름 있는 애들만 간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간식을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부끄러움도 있고 또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만일에 철이 들었다면 교회에 한번 두고 봐라, 내가 이 수모를 반드시 갚아주마, 다시는 교회를 안 온다 그랬을 것인데 철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출석부 이름 올려서 간식을 얻어먹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주일학교에 출석부 이름 올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받은 구원, 제가 교회로 인도함 받은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그 성탄절 때에 제가 간식을 받았다면 아마 해마다 성탄절에만 교회를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죽음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죄 짓지 않느냐? 아닙니다. 죄 짓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보통 구원의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불렀는데 내가 잘못 불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중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매를 때려서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구원했으면 그 사람을 구원의 완성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사건은 그냥 가볍게 넘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은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탄의 속박대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사건이 구원이라면 이 구원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이제는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쟁이들하고 무당들을 보면 배워서 하는 섭득무당과 섭득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든 점쟁이들, 귀신든 무당들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남수호 목사님이 마귀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귀신은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든 점쟁이들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점괘를 그들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갔는데 동쪽으로 가지 말고 물을 조심해라 라는 점괘가 나왔다. 그것은 한쪽이 분명히 가짜입니다. 귀신든 점쟁이는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한때 두레교회에 김진홍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부흥회 설교를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도 아 특이한 이야기구나. 재미있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사 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 보통 동네를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되잖아요. 동네를 돌아보면서 전도할 사람은 없는가, 교회의 영적 풍토는 어떤가, 그런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에요. 돌아보다가 무당이 구슬하는 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당이 구슬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 밑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몇 달 뒤에 개척교회에 5명의 한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개척한 교회에 한 주일에 5명이 등록을 하면 좋아서 목사 뒤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예배를 마치고 그분들을 새신자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시게 됐느냐고. 가장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집에 우환이 많아서 무당에게 구슬하러 갔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 집의 우환은 구슬해야 될 우환이 아니라 교회 가야 될 우환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밑에 저 교회 가라 하더랍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러서 길에서 그 무당을 만났습니다. 목사하고 무당하고 만나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과 어떤 절의 신도의 회장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신도의 회장이니까 스님들 이렇게 오놨는데 제게 주지 스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절의 주지 스님이라고. 저는 교회에서 늘 인사를 악수를 했기 때문에 손을 자동적으로 내미니까 그 스님은 합장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저런 잘 됩니까? 이렇게 인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할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침묵이 흐르고 그냥 왔습니다. 김진호 목사님도 무당을 길에서 만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나도 예수신이 가장 강한 줄 압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것 접고 교회에 갈 겁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았다고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구원의 완성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사이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점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된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 이 이루라는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그 속에 실어야 된다는 말이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사역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거룩하게 살겠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유혹의 뜻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삶에서 넘어지도록, 죄의 유혹에서 힘없이 무릎 꿇도록 교묘한 수단을 동원해서 유혹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 1세기도 악했고 5세기도 악했고 10세기 15세기 다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그 악한 흐름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 죄악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들이 보면 거룩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거룩한 성도인데 밖에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이 거룩을 포기합니다. 직장은 온실이 아니라 치열하게 쌓여있는 영적 전쟁터인데 영적 전쟁터에서 거룩을 포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예수쟁이들이 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 다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가정도 그리고 직장도 교회도 다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그 사람이 좋은 교인이다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 좋은 교인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좋은 교인이라고 평가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이 교회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가, 직장에서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것을 보고 좋은 교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좋은 교인이란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고 좋은 어머니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좋은 직장인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긁고 다닌다고 해서 좋은 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차 뒤에다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좋은 교인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들 앞에 참으로 인정받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은 좋은 교인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지. 코로나19 사태가 최근에 확산되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신천지가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구천지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 교회가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교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전도의 문은 막혔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 이미지를 새롭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국교회 이미지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국교회 이미지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데 이 성전을 관리를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밝히는 것으로 그리고 웅장한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하고 나서 왜 이어서 바로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시대가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적이 타락이 만연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남자들의 음행은 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세상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한 후에 바로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운동한다고 체육관에 갔는데 여자분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한 남자가 바람 한번 피우지 않으면 남자도 아니지. 가만히 생각해, 제가 남자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거지 뭔 그것 가지고 호두갑을 뜨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으로 한 인간이 파멸되고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고 교회의 평화가 깨어져 버립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묘하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성적 타락으로 유혹하고 교인들을 성적 타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결심과 다짐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에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시험에 든다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27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제 식구 4명으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제가 개척할 때 사람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부산은 개척 교회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정목사는 개척 교회 체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저는 아, 개척 교회 체질이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장인,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사위가 나무 밑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줄 알고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때 장모님은 아주 저를 열심히 다니는 불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니까 장모님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일요일과 15일은 절에 가고 주일은 교회 나오고 그러면서 16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녔습니다. 장모님의 신앙심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1일과 15일이 주일과 겹칠 때 어디로 가는가 보면 압니다. 반드시 절로 갔습니다. 장인어른도 참 제가 개척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장모님이 교회 갔다 오면 늘 사람을 많이 봤더나 돈은 많이 걷어졌다더나 이러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장인어른이 12년 전에 교회를 나오셨고 집사람의 35년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27년간을 지내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힘과 결심과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고 부산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과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의 결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혹시 습관적인 죄를 안고 여전히 교회 생활하고 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발목을 잡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강도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건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탄의 속박 가운데 세방시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삼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지, 이 시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혼자서 끙끙 앓으며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이미지를 바꾸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거룩한 삶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